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라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잘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 믿음 자라여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천국 현실에 맞추어 판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더욱 믿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고 이제 디도가 돌아와서 그 교회의 상황을 전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으며 이제 사도바울과 화목하고 거짓 지도자를 치리하고 참 복음을 쫓게 됨을 전하자 우리 사도바울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전까지 디도가 돌아오지 전까지의 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의 심령이 편치 못하고 육체가 편치 못하고 그 자기의 처지를 비참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심령이 편치 못하고 육체가 편치 못하고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참 영어로 depressed가 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의 잘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 잘 자라나는 그 교회의 잘됨, 이것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린도후서 뒤에 가서 11장을 보게 되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잘됨 그것이 기쁨이요.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이 그의 이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 되는데 여러분 그 1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을 쭉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벌써 몇 번 읽은 데이기 때문에 23절부터 쭉 읽으시면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실이 거기 나옵니다. 아무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엄청난 고난 중 최고로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 고난을 쭉 얘기하면서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 외에 즉 이때까지 쭉 엄청난 고난을 얘기하시고 그 외에 이른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매일매일 자기를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육체적으로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이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교회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됨이 그의 기쁨.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세상에 의해서 기뻐하고 뭐 세상에 의해서 슬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이래도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데 단 한 가지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교회가 잘못될 때입니다. 자기가 받는 그 고난 이런 것은 오히려 감당하기도 더 쉽고 이겨내기도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한 걱정, 교회를 위한 염려, 이것이 그가 받은 고난 중에 최고로 힘들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교회가 잘 되면 기쁘고 그렇지 못하면 너무 아파하십니다. 여기서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뭐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그참 복음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입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작아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교회 잘됨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그의 기쁨.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내시는 분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시는 단 한 가지가 교회가 잘못된, 즉 자꾸 복음을 멀리하고, 즉 믿음으로 안 살고 이 하나님 사랑함에 게으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즉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예수님의 사도로서 보내지는, 그리하여 그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 삶 자체를 가지고 증거하는데, 그런데 그 증거함이 다 어디에 중심으로? 사도니까 이렇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였어도 변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마음이, 즉 자기가 왜 사느냐 하는 그런 모든 것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성경에 없는 그런 수준에서 자꾸 기독교 삶을 평가를 하는데, 자꾸 기독교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뭐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성공을 했느냐 이따위를 가지고 평가들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교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전,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느냐, 즉 여러분과 저의 이 고난도 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인가, 이겁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한테서 판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잘 살았고 못 살았고는 이런 세상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뭘 했고 뭘 이뤘고 뭐 어떻게 했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독교 삶을 얘기할 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중심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충전하여 이제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삶을 살려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의례일 교회는 주일날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모이기에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걱정, 이것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꽉 차 있다 이거죠. 여기서 저희가 너무 또 엄청난 모습은 지금 자신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삶 그 자체가 구원 역사를 증거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가야 되는데 내 삶 자체를 구원 역사로 풀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삶을 통해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의 현실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로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런데 구원 역사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인간들, 그 죄인들로 자신과 화목해 하십니다. 이게 구원 역사인데 사도 바울은 그 삶을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시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참 기독교인이면 항상 그 예수님 중심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 즉 그 천국 중심으로 모든 것이 표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참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지금 그런 수준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게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대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내용과 내 삶의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관계가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죄에 빠져서 자신을 대적하고 배반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증거하시며 삽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보내시는 사도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디도를 보내시는가? 그냥 직접 가시기 싫어서인가? 왜 너무나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가기가 너무 싫어서 디도를 보내시는가? 여러분,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인물인지를 알게 되면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 불러주십니다. 자기 아들같이 아끼시는, 참으로 자신이 아끼시는 디도입니다. 지금 디도를 보내면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고 오히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디도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자기가 받기 싫어서 디도를 대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끼시는 디도인데, 즉 그 디도를 안 받아들임은 사도 바울 자신을 안 받아들임, 아니 그거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임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언제 기뻐하고 고린도 교인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언제 기뻐하고 고린도 교인이 어떻게 할 때 그럼 사도 바울은 기뻐하시는가 여기 보게 되는데, 디도를 잘 영접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진리와 참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낼 때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기뻐하는가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알아주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뻐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잘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참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낼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근심에 쌓입니다. 이 모습에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하나님이 왜 근심하시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령님을 근심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안 할 때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저도 제대로 안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항상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물론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과 같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 아닌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도 근심하고 계심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저도 잘못함으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를 근심하게 하고 또 이 교회의 지도자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이것은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면 꼭 가져야 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잘못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렁이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여러분께 상관이 있습니까? 예? 지렁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십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지렁이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인들이 자기를 지렁이보다 못한 자라 말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건가?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은혜인가? 지금 여러분, 그리고 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다는데 그 원인이 여러분과 저라면 그럼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냔 말입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마음 아프시게 하는 것. 분명히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같이 여러분과 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열심을 내어 하나님 위에 살 때 기뻐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 사실 좀 힘들긴 하지만 노력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온다면 무엇이 그걸 하는 저희들을 막겠습니까?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문제는 하나님 또 그분이 지금 주시는 이 복음, 이 진리, 이 믿음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질질매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노예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질질매는 자들도 아닙니다.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 여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뭐 지진이 나고 뭐 땅이 갈려지고 뭐 요즘은 또 뭐 하늘에서 별도 떨어지고 하는데 여유를 가지셔야죠. 가스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뭐 집값이 올라가고, 아, 그건 좋은 건가요?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뭐가 어떻게 돼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죠. 왜?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로서는 배울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한 염려는 목사에게만 가지라고 명령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다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가만히 이제 보니 사도 바울같이 전혀 그 세상 삶을 그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에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그 세상 중심으로 살면 교회를 위한 염려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 삶 하나 챙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기 삶 챙기는 수준에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전부 내 문제, 내 삶에 초점이 가 있으면 교회를 위한 염려에 그런 여유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에는 꼭 먹을 거, 입을 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염려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왜? 이런 모든 것은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안 하고 살면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을 하면서 사니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할 때에 괜한 고난이 따라옵니다. 필요 없는 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이게 다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한다. 이래야 이제 교회를 위한 염려를 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됐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희들 세상 말에도 뭐 끝까지 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유익이다.
죽기밖에 더 하느냐 해서 그 죽음만, 그것만이라도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기쁨.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될 때, 그 교회를 향한 염려로, 우리가 받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정말 무엇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매일매일 누르는, 이런 고난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삶들.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아무리 해도 결국 필요 없는 고통만 받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을 순종할 때 옵니다. 그분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서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에게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서로 서로를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면 그 사도 바울이 인도하는 그 교회의 손해입니다.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로 기쁘시게 일하게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기독교의 유익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안심이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디도 앞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막 자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자랑한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다. 왜?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써 이제 올바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디도에게 그 자랑한 내용이 진리였다는 것이 너희들이 증거해줬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욥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냥 제가 준비하는데 욥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야 사탄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아 내 종 김용환이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시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을 부끄럽게 안 해줄 능력이 없는 저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자랑하고 계실 때그 자랑이 가짜였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그냥 입에 침을 마른 자랑이냐, 아니면 이것도 사도 바울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믿는 게 뭐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분명히 믿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나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대한 자랑을 좀 하셔도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대하여 자랑해도 그 자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증거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굴 믿는 것이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기독교인이면 분명히 이제 이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는데 결국 욥도 예수님 때문에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은 자로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해서 소리를 지르시며 어쩔 줄 모르시며 기뻐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랑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자랑을 하고 계시나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즉,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사도 바울이 믿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저희도 같은 것을 믿거든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을 하는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랑할 때도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 그걸 믿는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 현실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최고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계심이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걸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 매달리지만 그래도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저에 대한 자랑, 제가 여러분에 대한 자랑, 물론 여러분이 멤버가 아니시면 제가 아직 확실하게 자랑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멤버이시면 제가 왜 자랑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됨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은 좀 부끄러운 것 듯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거 완전히 아닌 것 같잖아 하는 말도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자랑을 했을 경우에 그게 거짓이 아니고 부끄럽지 않은 자랑으로 이제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사도 바울, 이 사람 같이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서로서로 자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참된 것이 되는데,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 대한 자랑이 하나도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벌써 이루어진 저희들의 구원의 현실입니다. 정말 목사로서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본문입니다. 회개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이면 교회를 향한 염려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참 염려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잘 되고가 아닙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건 주신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 걱정 안 합니다. 그럼 무엇을 걱정하는 것이냐?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염려로 고난받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을 내겠는데,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서 또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데, 뭐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리십니다. 즉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사랑함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물론 디도가 와갖고 즉 그 사도 바울을 대표해서 와서 마음이 좀 안심은 되지만, 지금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그 미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들한테 내가 이제 다 용서하고 이제 전혀 나쁜 마음이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내가 위한다,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을 듣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왜 이들도 이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화가 나 있으면 이게 편하지가 않죠. 즉,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그 용서됨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현실을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순종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밖에는 모르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삶에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대하면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족만 봐도요, 정말 아들 놈이 잘못했을 때, 그 아빠가 화가 나 있는 것을 알면, 그 화가 완전히 풀어진가를 확인하기 전까지, 그 아들 놈의 그 삶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지기 전에,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됐다. 풀어줘야죠. 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 용서됐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자랑하고 살고 있다. 이제 힘내서 힘있게 살수 있단 말입니다. 걸리는 게 없습니다. 불편한 게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이제 그 평화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확신하기 전까지, 편할 수가 아니, 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정말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증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이제 회개하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아무 불편한 감정이, 불편한 마음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자랑스럽게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안심과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기쁘게 열심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염려 빼고는 염려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이제 그런 거에서 다 눈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서로서로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은 수준에서 도와주면서 살게끔 하십니다. 버려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가 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랑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되는 엄청난 구원도 이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됐습니다. 그 현실에 맞추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